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세 번째 시리즈 최후 성전 덕분에 일약 유명해진 관광지입니다. 온통 붉은 땅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우 후손이 살았던 곳입니다. 페트라가 구약시대에는 에돔 지역이었는데 그들의 조상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붉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만든 붉은 팥죽을 먹어 그의 별명이 예돔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예돔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이 예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에서우 후손의 에돔은 사해 남부 페트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혔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오바다서의 배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를 조롱할 뿐 아니라 환난을 더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바다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구약 말라기 1장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이처럼 편애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외모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행동과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내하셨으며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방황할 때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친히 그를 만나 그와 겨루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에서우 후손처럼 암벽 위에 건설된 페트라 같은 천의 요새에 가한다고 교만해져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외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에서처럼 미움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오바다서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6장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다. 그러자 바울은 앞으로 손을 내밀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립바 왕 전하,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전하 앞에서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유대 사람의 관습과 그들이 문제 삼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제가 제 동족 가운데서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일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를 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제가 우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재판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해주신 약속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 이스라엘 열두 가문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전하, 제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맞서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믿는 이들을 감옥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벌주고 억지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다니던 가운데 한 번은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임무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 전하, 제가 한낮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또 저와 같이 가던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머리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나는 너를 내 동족과 이방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주겠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이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아그립바 왕 전하, 저는 그 하늘의 환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회개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제가 성전들에 있을 때에 저를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 것밖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 되어 우리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 모두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참말입니다. 여기 계신 아그리빠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너는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은 시간에든 긴 시간에든 저는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빼고는 저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섰고 총독과 번위계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은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다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노골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휴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맹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휴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제단과 이에 딸린 노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이 없는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꿈만 잘 꿔도 복권 사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과 실행 자체가 수천 년이 소모되고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나게 하신 메시아는 모든 보통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도는 죽음의 도입니다. 부활과 승리는 오늘 우리의 육신 속에서 찾을 과제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으로 잘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릴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죽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본문 23절 24절 개역 한글판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의 승리하신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의 주님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십니다. 내가 50%만 죽었으면 주님은 50%만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100% 죽었으면 바울처럼 나를 100% 지배하시는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힘도 지식도 능력도 모두 죽여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난 나의 힘도 지식도 능력도 새롭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이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미움이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강자에 의해서만 지배되어 오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는 자들에 의해서 변천되고 그들의 이름이 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됐지만 그저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도니아는 이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늙은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관식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지만 결국 솔로몬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왕위에 올려지고 아도니아는 제거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상태로 봐서는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됨을 봅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이죠. 표면적인 역사와 얼마나 다릅니까? 역사는 강자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왜곡된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여 역사를 기록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판단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피조물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십자가를 왜곡시킵니다. 어리석은 종교라거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거나 모두가 마귀가 간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들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단순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의 간악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잔머리 굴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판단보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에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공로도 사랑도 미움도 어떤 사람들은 잘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잊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조리 차지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며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신 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초청을 하시면서도 먼저 그때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더욱 강하게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늘의 이성적인 사회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죽음은 곧 희생이고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주님의 희생을 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있게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매일의 죽음이 없이는 매일 새로운 삶도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죽음의 신앙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역시 우리 죽어야 사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마무리 부분에 읽은 20장 17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혜가 쌓일수록 약간씩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행동에 따르는 결과와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장 17절부터 다시 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네, 여기서 음식물은 사치스러운 요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레헴, 그러니까 빵입니다. 우리말로는 밥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훔쳐 먹었겠냐 하는 생각에 눈 감아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도와 구걸이 습관화된 사람은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둑질에 성공하고 들키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워하거나 대충대충 세상을 속이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후에는 그 입에 밥이 아닌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취한 음식을 지금 맛있게 먹어도 나중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날에는 매우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롭지 못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면서 영원한 미래를 맛보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쭉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잠언 20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오늘 방송 도입부에서 오늘은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의논이라는 것도 일의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성패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개역성경 잠언에서 의논이라는 말을 처음 만난 곳은 15장 22절이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오래된 번역이 유명하고 개역 개정판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로 돌아와서 의논과 관련하여 경영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계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라는 상반절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는 의논을 거치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가 단위로 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지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수기를 거쳐 전략을 세우고 전쟁에 임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아들이 지혜로운 신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의 중대사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할 일이 없을지라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직을 이끄는 입장이라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이라면 조언할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나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진심이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입을 닫는 편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합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일을 추진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논의를 아무하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할 사람하고 의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잠언 20장 19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을 때 원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요즘은 한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래 한담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쓰인 단어는 이보다 의미가 더 셉니다. 히브리어로 라킬, 그러니까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고쳐지려고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정보가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유출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사람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에게 불행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잠언 20장을 읽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세상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특히 부모 가운데 한쪽이 가정에 너무 큰 피해를 끼치고 자식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 자식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 저런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기만 했던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보십시오. 분명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둠이 밀려오는 때라고 하면 노년과 말년이 되겠는데 외로움과 슬픔 속에 생명의 등불이 꺼지면 너무 비참하겠죠. 이러한 결과를 피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은 20절 바로 뒤에 이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내용이 20절 바로 뒤에 왔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성공을 맛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점잖은 우리 조상님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차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여기 21절에서 산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실은 유산을 뜻합니다. 부모를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젊은 나이에 탐욕스럽게 손에 넣은 유산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인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